2월 25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관련 행사에 참석한 거죠. 문 대통령의 부산행은 1년 만입니다. 이 자리엔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도 함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부산 방문을 재보궐 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민주당은 오래전 예정된 정책 행보를 무조건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편협한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조반장, 스포츠계의 성폭력 가해자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기성용 선수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죠. 오늘은 직접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건데요.
네.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을 드린다. 가족들을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군요. 박 반장, 조금 전에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예비 후보 간의 마지막 토론이 열렸죠?
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서울시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맞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두 사람 간의 단일화 승자는 3월 1일 확정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재보궐 관련 속보가 많은데 이따가 유한울 방장이랑 저랑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3월 1일에도 일정이 있군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이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3월 1일 얘기를 왜 했냐면 반장들이 충격받을까 봐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3월 1일에 정치회의를 합니다. 해요, 조반장. 아, 그렇지만 유정아 반장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혹시 네. 모르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반장이 나중에 끝나고 좀 연락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아, 지금 이제 3월 1일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 신혜원 반장 지금 나가 있죠.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오늘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배송되고 있죠.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28만 9천여 명이 첫 접종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권 관련 소식으로는요. 지금 국회 법사위가 진행 중인데 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을 놓고 속도 조절 공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PPL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국 방방곡곡 새벽 배송, 빠르고 정확한 배달 서비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경북 안동의 한 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철통 보안 속에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분류와 포장 작업을 마쳤고요. 오늘 새벽부터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 신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맥힌지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 해제하겠습니다.
네.
이게 온도
네.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4도에서 5도 사이였던 거.
네.
네, 백신은 도착 즉시 냉동 컨테이너에서 상자째 내려졌습니다. 1차적으로 수량과 이상 유무, 또 백신의 종류를 확인하고 온도와 파손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에 보건소 직원에게 인계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제주도에 할당된 백신 1950명분을 이송하던 중에 차량 내 수송용기의 온도가 이 적정 보관 온도 범위를 살짝 벗어난 겁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추적 중에 포착했고 이 트럭을 물류센터로 돌려서 전량 회수한 뒤 새 백신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1차 백신 배송 작업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지고요. 총 78만 5천 명분이 전국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 약 1,900곳에 배송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마련한 계획에 따라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주의사항 체크 들어갑니다. 접종 직후에 접종 부위에 통증이나 붓기 또는 발열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수일 내 사라집니다. 또 매우 드물게 호흡곤란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는데요. 자, 이때 333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접종 후 최대 30분 접종 기관에 머무르기. 둘째, 귀가 후에도 최소 4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 셋째, 그리고 접종 부위는 3일간 청결 유지 및 관찰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일요일에 종료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가 한창입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석했습니다. 최대 화두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냐 아니냐인데요. 자, 직전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그 두 당부를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고요.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한 바가 없다. 또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당부를 했죠.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께서 이제 차 한잔하면서 그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유영민 실장은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게 팩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박 장관의 설명과 정반대 이야기인데요.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 다소 당황한 듯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실장님?
네.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해가 있을까 봐서. 워딩이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었다.
그건 저기 네.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 국회 출석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됐고요. 예.
자, 이런 걸 두고 손발이 좀 엉켰다고 하나요? 자, 이후에 유 실장이 정확하게 속도 조절이란 표현이 쓰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지만 이미 청와대와 여당 간의 입장차가 고스란히 드러난 뒤였습니다. 여기에 박 장관의 이 발언이 기름을 더 부었는데요.
대통령 말씀 전달하신 이후에 여당 내에서도 검찰 개혁 관련된 속도 조절 현상에 대해서 좀 다소 좀 비견이 있는 모양새.
제일 어려운 지금 하셨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자, 박 장관, 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행정부 소속 강료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당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야권에서는 당청 간의 자중질환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이 대놓고 대통령보다 당을 중시했다면서 레임덕의 신호탄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드디어 박범계 장관이 커밍아웃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 법무부가 민주당 법무부로 전락된 마당에 장관 스스로 민주당 당론을 따르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조금 전 법사위에서 박 장관은 대통령 말씀 중에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유영민 실장의 발언은 비서실장 당신이 느낀 의미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르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만한 행동은 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법사위 소식은 들어가서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백신 접종 B-1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속속 도착입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초반부에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고, 유 실장이 이따가 좀 확인해보겠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했죠. 그 어제 이제 운영위가 끝나기 직전에 다시 이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유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회 때 확인을 했더니 그런 표현이 없었고, 이제 당시에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개혁안이 안착되기를 이제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언론에서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아마도 이제 아마 그래서 본인이 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한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이었고, 아무튼 그런 표현은 없었다라고 이제 뒤에 이제 발언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조금 전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박 장관은 대통령 말씀으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대통령님 말씀으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라는 제 임명장 수여식 때의 말씀을 전한 거고요.
그러니까 뜻이, 내용이?
그 의미는 물론 제가 받아들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어제 운영위에 나와서 그 의미, 당신께서 느끼신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 법사위 제가 나왔을 때 현안 질의 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제 답변의 취지도 함께 감안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방금 지난번 자신의 답변도 감안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그 발언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당시에 박 장관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안착을 주문했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이 맨 처음에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던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네, 오늘 박 장관은 이 당청 간 이견 논란을 의식한 듯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언급이 없었다. 이걸 좀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박 장관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르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당론을 따르겠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당정협의의 큰 체계 안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행동으로나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만한 행동을 취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장관님 본 속셈이 나온 말씀인데, 그래 된다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수사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거론되는 여러 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장관님,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인데 그 법을 일방적으로 또 전에처럼 밀어붙인다면 거기 또 찬성하시나요?
제 생각도 있고 제 지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검찰의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어디도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대신 이제 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월 중에 발의를 해서 올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원래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경론이 이제 분출이 됐는데 일부 중진들 사이에서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중수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수청이 신설된다면 국가 수사 기능이 너무 산만해진다.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할 것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거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되고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시기가 적절하느냐, 준비가 돼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은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반에 좀 화면이 멈춰 있었네요. 지금 강경론도 여전한 상황이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지정 뒤 67년의 허송 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면서 강경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도 대통령이 한 말씀하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인 정치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 백신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죠. 제가 내일도 이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룰 텐데 오늘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무사히 백신이 수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내일 오전 9시 전국의 요양병원 65살 미만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1호 접종자를 한 개인으로 특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1호 접종자 논란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93.6%로 28만 9천여 명입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알러지 병력이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하고요. 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이 되면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또 내일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 1차 물량 총 5만 8,500명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75도 초저온 환경에서 보관 수송돼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부터 운송 보관 업체가 사전에 구축한 특수 설비가 동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1호 접종자가 누구냐를 놓고서 상당히 정치권 공방도 벌어졌는데 조금 전에 박준호 반장의 설명대로라면 전국에서 정말 동시에 1호 접종자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하루 전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속속 도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바로 조금 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내일 국회의 마지막 관문이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둘러싼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범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소식까지 유한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부산을 또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깊은 한숨 기억하십니까? 그로부터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정말 오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올경 시도민 여러분의 갈망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임 대표께서 말씀하신 2030 부산엑스포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바로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부산 방문 이후 2주 만이고요. 올해 들어선 네 번째 방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산에 내려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한 곳 바로 가덕도 인근 해상입니다. 가면선 신공항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도 받았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네, 여기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정청 모두 부산에 총출동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대놓고 대통령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회색 짙은 부산을 차지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주가 처연합니다. 청와대의 2021년 달력에는 4월 7일까지만 있습니까?
청와대는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다. 선거 앞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역균형 유지 투어의 일환이란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예전에도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 직전인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2016년 당시 대통령 박근혜 씨는 총선을 정확히 34일 앞두고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창조경제 현장 방문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당시에도 지금은 역사 속의 그 이름, 이른바 진박 후보 지원에 나선 거라는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 유반장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비행기로 여정의 가족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잠시 난기류를 만났지만 국회 국토의 상공을 거쳐 오늘 오후엔 국회 법사위를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객이 여러 명 앉아있는데요. 안전성과 시공성, 운영성 등 모두 7명입니다. 비행기 순항을 위해선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이 승객들 비상출구로 모두 뛰어내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계산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28조 6천억 원으로 애초 부산시 추산 금액의 4배에 가깝습니다.
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7가지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해봤는데 무엇 하나 똑 떨어지는 게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가덕도 특별법에 따르면 꼭 필요한 절차와 검증을 건너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재부, 법무부, 이례적으로 3개 부처가 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특별법 비행기 국회 본회의까지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당의 의지가 강하고요.
내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국토부가 만든 이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보고서고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 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을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통령께서 가덕신공항에 죄를 뿌리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면 됩니다.
이런 정치권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거면 정부는 왜 필요하고 공무원은 왜 필요하냐.
내는 니 따발이거.
이런 불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뒤늦게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한창 논의하던 중에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버럭 팔을 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하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 나흘 뒤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 만난 자리에서 당정청 회의에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역시 기자 출신답게 빈말 아닌 팩트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의 3자 단일화 협상 착수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 시작됐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어제 박진우 반장이 예측한 대로 단일화 방식이 역시나 가장 큰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페어플레이 단일화 과정을 제시하셨죠.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단일화 공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애, 조정훈 의원 모두 결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현직 의원 사퇴 기한인 3월 8일까지 짧고 굵게 단일화 진행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의원 모두 의원직 던지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정책 대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올마이티 가덕특보 논란 속 부산 찾은 문 대통령, 법력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신경전 시작.
네, 지금 이제 뭐 여야 모두 단일화가 화두긴 화두인데 역시 이제 룰을 조정하는 문제가 간단하진 않죠. 지금 법력권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지만 이제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조정을 해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김진애 의원과 조정은 의원이 오늘 각각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그쪽이 원하는 단일화 방식이 뭐예요, 정확하게?
네, 우선 그 두 의원은 모두 그 박영선, 우상호 민주당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진애 의원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역량에서도 또 정무적으로도 서울시장 최적임자임을 서울시민과 범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들께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단일화 방식은 안 된다면서 지난 2011년 박원순, 박영선 후보 단일화 무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제 설명처럼 TV토론과 여론조사, 국민 참여 경선을 모두 하는 방식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1대1 토론을 통해서 정체성과 리더십을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시민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직접 평가하고 또 각 후보들의 공약을 합하는 정책 경연의 장을 열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경쟁 우위 독식의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과 매우 비현실적인 국민 참여 방식으로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 선거를 강조한 만큼 정책 연대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애, 조정원 의원 모두 충분한 토론이 없는 짧은 단일화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직 의원 사퇴 기한인 3월 8일 전에 단일화를 하고 싶어하는 민주당과의 합의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월 8일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뭐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유 반장이 좀 취재 좀 해줘요. 적극적으로.
아, 네.
여보세요.
네. 아, 오늘 일단 정치부의 끝나고 나서 저는 뭐 취재를 계속 할 예정이고 내일도 일단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하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류정화 반장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류 그렇죠. 반장한테 인수인계 하고 저는
하고
저는
네. 아 근데 국회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 예, 국회에서도 또 이제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네. 아 그 내일이다 생각하고 해요.
뭘, 알겠습니다.
뭐 구분 같은 유신데 뭐 구분을 해요.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일단 네. 저희 여정회가 유튜브에서 지금 또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네, 네. 류정화 반장이 잠시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일절에 뵐게요. 너무 기뻐요.
아, 그래요?
댓글을 달고
잘못 네. 잘못 누른 것 같아요.
네, 엔터를 다시.
네. 아 그래요? 네. 이따면 연락해 보죠 뭐. 네. 자 민주당은 이제 내일이면 서울시장 후보 경선 투표에 바로 들어가죠. 오늘 이제 마지막 토론이 진행이 되고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경선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투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오늘 예비 후보들이 어떤 일정들을 소화했나요, 유반장?
네,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은 서울 강남에 있는 소셜 벤처 허브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 창업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도 참석해서 박 전 장관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오늘 그동안의 선거운동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를 강조하면서 당원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02년 광주에서 민주당원들은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였기에 가장 치열하게 민주당 정신을 지켜온 후보였기에 노무현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답게 갑시다.
네, 의원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지 않겠다. 이번이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유반장이 발제해서 다뤘던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국토부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했다는 거죠. 조목조목.
네, 그 우선 국토부가 계산한 신공항 사업비가 28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인천국제공항 사업비가 약 8조 원이었다고 하니까 3배 이상인 겁니다. 또 인근에 있는 진해군공항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랑 동선이 얽혀서 사고 위험이 크다고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어렵다. 부산과 대구, 울산 등 영남권 주요 도시를 오갈 때 김해 신공항보다 멀다는 점도 이 보고서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보고서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요. 월성 원전을 언급한 그런 파트던데 이것도 어떤 맥락이에요?
그 월성 원전 감사와 수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국토부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근거 없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이전에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주도한 공무원들처럼 감사나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국토부는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함께 보시면 이것을 토대로 기존의 김해 신공항을 추진한 국토부가 그 입장을 바꾸면 직무유기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대구 경북 쪽에서도 우리한테도 좀 혜택을 달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틀 전에 먼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되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촉구를 하려고 국회를 찾은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1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네, 실제 지난주 국토위 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TK 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게 됐습니다. 특별법 심사를 담당하는 첫 단계죠. 교통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4명 중에 2명이 TK 출신입니다. 당시에 이 의원들이 특히 두 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현승 의원이 꼭 같이 처리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TK 의원들이 좀 다급해졌는데요.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에 들어갔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미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 마당에 민주당과 부산 지역 의원들이 선뜻 통과시켜줄지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오늘 문 대통령 부산 방문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낸 모양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이제 박 반장이 국토부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질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을 내놨던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질책성 발언을 했고요. 이제 가덕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안전성 차원에서 추진이 됐고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을 이해는 하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은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사업상 필요성 조목조목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옆에서 이제 듣고 있다가 문 대통령 발언 다음에 소음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에 앞서군요. 어쨌든 문 대통령 그 브리핑에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서 송구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산을 찾아서 가덕도 관련 브리핑도 받았고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야당의 공방은 더 거세지겠네요. 그렇죠? 유 반장.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 반장이 내일 좀 취재 좀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범 여권 단일화 시작부터 난항 국토부 보고서 등장한 월성 원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내일로 논의가 연기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의사 출신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한 입장을 내놔서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금고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의사 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었는데요.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내일은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처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으름장을 놨었죠.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골모로 잡아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마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진료 업무도 못하게 되는데 무슨 코로나19 어떤 진료 지원이나 백신 접종 업무 지원도 그게 되겠습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 직종들은 이미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용가리 통뼈냐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의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도 국민들 눈치가 좀 보였나 봅니다. 국회에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만 면허를 취소하자고 한 겁니다. 글쎄요. 왜 의사만 특별한 잣대가 필요한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국회의원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배지가 날아가는 데 말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이분도 이래저래 눈치를 좀 본 듯합니다. 의사 출신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묘하게 말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참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꼭 급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동의는 하는데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논의한 역사만 15년이라며 최대집 아바타냐 안 대표의 흑역사까지 소환했습니다.
제가
안 대표도
아바타입니까?
아차 싶었나 봅니다.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사족도 하나 붙였습니다.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 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과잉 제재의 요소가 있다. 이번 개정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전문직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의협에선 강력 범죄만 적용하자 주장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의협의 주장을 수용하자는 걸까요? 어제는 분명 이렇게 말했었는데 입장이 또 바뀐 건가 싶습니다.
의사, 변호사 그런 전문 직종들의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양의와 한의 사이의 다툼으로도 번졌습니다. 대한항의사협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우리가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제 총파업에다가 뭐 백신까지 자기들 의무 아니라고 배를 재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의사들의 공급 독점 때문에 생기는 횡포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기관에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만 포함을 시켜놓고 그 선택의 구체적인 선택은 시도지사들에게 맡겨주시면 각 시도지사들이 자기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예방접종을 위탁하면 됩니다.
백신 예방접종은 못하겠다면서도 한의사들이 하는 건 또 못 봐주겠나 봅니다. 앞으로 한의원 치료받던 응급환자는 의사 없는 한방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한 이명택 협회장, 현재 차기 의사협회장 자리에 도전 중인데요. 의협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고민, 이재명 경기지사도 걱정이었나 봅니다. 의사 총파업 등 응급상황 시 간호사 등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달라 국회에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좋은 제안이다 즉각 화답했습니다.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그러나 백신은 이제 꼭 접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을 놓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죠. 초등학생 희망 직업 2위, 바로 의사였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4위였는데 두 계단을 상승한 겁니다. 교사와 크리에이터를 한 단계씩 밀어내고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헌신하는 의사들의 모습, 초등학생들 눈엔 존경스럽고 멋있어 보였을 듯 싶습니다.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보여준 이번 행태, 초등학생들에겐 또 어떻게 비쳤을까요? 내년 발표 때도 2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참혹 궁금합니다. 가정애가 여정애로 바뀐 지 벌써 80일이 넘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유정아, 박준우 반장의 눈부신 활약 속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정치부 회의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바꿔야 돼요? 하고 싶고요.
반장 휴가 가지 않나요?
방금 했던 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 하나,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렵다는 실시간 검색어 1위 찍었습니다. 그것도 양대 포털 사이트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입사 동기 최 반장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실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정치부 회의에 핵노잼 캐릭터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던 고석승 전 반장도 실검 1위의 영광을 누렸었죠. 국내 중국무술의 정파 세력을 이끌고 있는 이상복 국장도 실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지금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요. 이상복하고 중국무술 이 두 단어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그 이상복 부장이 과거에 진짜 중국무술에 심취를 해서 엄청 이 철사장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갑시다.
뜨거운 모래에다 막 손 집었는데 네. 전 거기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한마디에 실검 1위와 9위를 동시에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6시로 시간을 옮긴 뒤 흉내를 좀 내봤었는데요.
워낙 태극권의 이 철사장까지 워낙 건강하시니까 박반장 잘 모르죠. 그 이상복 중국무술 한번 검색해봐야 나오는데
네.
철사장을 연마하셨기 때문에 건강하시니까.
내공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제 드립에는 실검창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박반장 혼자만 검색을 한 듯 싶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싶었는데 이젠 기회가 영영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실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실시간 검색이 생긴 지 16년 만의 일인데요. 그동안 여론의 흐름을 동시간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실검을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검 마케팅을 하는 대표적인 그 서비스한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3천만 원의 이제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이 왔고요.
3천만 원만 땡겨주면 실검에 오르는 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실검은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가 대표적인데요.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가 동시에 실검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순위 다툼이 치열하다 보니 서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었죠. 실검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정치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2012년엔 안철수 룸살롱이 실검 1위에 올랐었죠. 알고 보니 국정원이 뒷작업을 한 거였습니다.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조폭이 실검을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안철수 조폭이 지금 실검 1위. 지난번에 전주 가셨을 때
아, 그래요?
그 참석자들이 좀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실검에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실검이 사라진다니 조금 아쉽긴 합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는 실검만 한 게 없기도 한데 말입니다. 실검을 좀 살펴봤다면 천하의 북북장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국장 혹시 클럽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클럽하우스요? 네. 골프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골프장. 그 뭐예요?
바꾸실 생각 없으시고요?
골프장에 있잖아요.
혹시 클럽하우스. 국장도 모르시는 게... 결국 언론의 길잡이 역할이 중요할 듯 싶은데요. 여정의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시에 정치부에만 놓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한눈에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마무리를 안 짓고 그냥 본인이 뭐 충격받은 모양이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조반장이 그걸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에 있는 신혜원 반장도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된 적이 있지 않아요?
저는 여정의 시절은 아니고
아, 여정의 시절은 아닌가?
국회 출입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 매우 한파가 몰아지는 와중에 제가 네. 콧물을 좀 흘리면서 중계를 맞아요. 하는 바람에 네. 신혜원 콧물 뭐 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죠?
명예로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뭐 본인이 그 이후에도 몇 번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웃겨서 그냥
아, 콧물을 그래요? 어떻게 흘렸길래 그게 실검까지
주로 흘린 건 아니고 흘릴 뻔한 거를 이제 닦았죠.
아 그래요? 누가 또 순간적으로 잡았구나. 이게? 네, 그만 얘기해요. 저 반장. 네.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려고 그래요?
궁금해가지고 네. 못 봐서.
자, 오랜만에 이제 고석승 전 반장의 모습도 보고 뭐 핵 노잼 캐릭터 사실 이제 본인이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다 실패했죠. 이제 실패하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캐릭터를 잡았다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여정회에서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 선수에 대한 성폭행, 뭐, 가해 의혹이 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또 반박 입장문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다뤘는데, 조금 전에 기성용 선수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기 선수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 선수는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걸 동원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오히려 성폭행 가해자였다. 이런 또 일각의 주장도 제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전문 뉴스 사이트 스포츠 뉴스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두 사람이 중학교 시절 후배들에게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초등학생 시절 팀 동료는 유소년팀 중학교 3학년 시절 후배들에게 강압적인 성행위를 시켜서 일이 커졌었다면서 당시 해당 지역에선 꽤 유명한 일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지른 2004년 사건에 대해서는 목격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2004년에 뭐 꽤 유명했던 사건이라면은 기사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전남 드래곤즈 중학생 유소년팀에서 실제로 성추행 혹이 불거졌었습니다. 문제가 된 학생들을 팀에서 퇴소 조치하고 전학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희가 그 좀 실명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관련 의혹이 폭로가 됐잖아요.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을 대리하고 있는데 오늘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건 없나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아마도 이제 주장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아마 박지훈 변호사 쪽에서 입장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뭐 더 나오면은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관훈 포럼에서 강연을 했고 또 질문도 받았는데요. 역시 이제 여기서도 이제 1호 사건이 뭐가 될 것인지 관심이 높잖아요, 심판장.
네.
답변을 내놨죠.
네, 김 공수처장은 1호 수사의 기준으로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을 사건을 꼽았습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무엇인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만 그보다는 공수처라는 제도가 법의 지배에 따라 초석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했습니다. 또 첫 수사에 언제 돌입할 거냐도 관심이었죠. 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면 선거가 끝난 후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수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한 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앞서 저희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2차 검찰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네. 김 처장은 입법사항이라서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볼 점 등이 잘 알려져야 한다. 시간을 두고 제도가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셈입니다.
네. 자, 법학을 전공한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가 경제학의 게임 이론을 동원해서 일본군 위안부 계약을 합리화했었잖아요. 저희가 그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게임 이론의 대가죠.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에릭 메스킨 경제학과 교수,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게임 이론을 활용해서 위안부 계약을 합리화했는데요. 정작 게임 이론의 권위자조차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게임 이론을 연구 중인 타이펀 샌메즈, 보스턴 컬리지 경제학 교수도 완전하게 멍청하고 무책임한 모델에 기반해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 불쾌한 주장을 했다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들이 속속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부실하다는 점을 입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중국 관영 언론이 BTS에 대해서 또다시 트집을 잡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자 BTS 팬으로서 굉장히 분노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전해드리면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지도 한 장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요. 중국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남티베트 지역을 인도 영도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 중국 네티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티베트는 중국과 인도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현재 인도가 실효 지배 중인 아루나철 프라데시주 를 말합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사안은 BTS의 한국 전쟁 발언 논란이 있은 지 약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 네티즌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치만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내일 법사위 상정, 안철수 오락가락 화법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상태죠. 민주당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의 개입설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내 사찰 기록을 들여다보자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준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강훈은 그만 들어가고 초안 작성해서 2시까지 보내.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좀 더 발전되고 화사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주! 이번 시간 내십시오.
특종, 모든 기자들의 염원이죠. 염원이라기보단 굴레라고 한 게 맞을까요? 다른 기자들은 모르고 나만 취재했네요. 그러면서 사회적 파급력도 큰 단독 기사를 특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자를 가장 괴롭히는 건 이 특종 압박이 아닙니다. 뭐 복국장이 저한테 아무리 특종 내놓으라고 해도 제가 뭐 해리포터도 아닌 이상 뭐 지팡이 한번 휘두른다고 쪽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특종은 둘째치고 매일같이 기자들 고통스럽게 하는 한마디 바로 아이템 내놔 이 말입니다.
소위 얘기가 될 만한 소스를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기사거리가 될 만한 정보나 기획안을 내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진짜 매일 밥 먹듯이 아이템을 찾아 헤매도 하나 찾기가 어렵던데 부럽게도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아이템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은 20만 건, 사찰 대상자는 무려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잡은 아이템은 바로 MB 국정원 불법 사찰입니다.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죠. 어제 유한울 반장이 이 아이템이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지 잘 설명해줬죠.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명대사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MB정부 습격 사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입니다. 당시 사찰 정보를 받아본 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돼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그러니까 박 후보도 몰랐을 리 없다 이겁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의 유력한 후보죠. 박형준 당시 정무석이 사찰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판을 키우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2009년 말 이래로 국정원의 사찰 자료와 신상 자료 명단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박근혜 정부로까지 의혹을 확장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해서 정부위원들이 보잖아요.
예.
근데 정부여들이 보고 이거를 공개를 못 합니다.
그렇죠.
법상.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 중대한 내용이다.
예.
그렇다면 이걸 국민들에게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이 좀 필요한 거고요.
예.
민주당은 선거용 공세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요. 야당은 정치 개입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내 국정원 사찰 기록까지 전부 들여다보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DJ 정부 때는 불법 보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도 선거 공작으로 승리를 꿈꾸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일갈했었죠. 부산 시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치사하게 공작하고 뒤통수 치는 것이라고 반격을 했었는데요.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박 후보의 구원투수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가 박형준 후보의 후임 정무수석이에요. 답답하면 뭐 나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든가. 박형준 정무수석이 무슨 그 저 사찰하고 관계가 있느냐고. 어디 고리짱 얘기를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또 마침 이때 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말이지 노림수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박지원 의원 말이야. 그 국정원장 가셔가지고 결국은 그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말이야. 지금 각성을 좀 하라고. 각성을 좀.
정 위원장에게 강제 소환당한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합니다.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박 원장은 사찰 자료를 공개한 게 아니라 아예 폐기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국회 정보위원회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생성된 사찰성 정보는 일괄 폐기하자는 건데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 당사자 공개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폐기하는 게 박 원장이 제안한 특별법의 요지입니다. 박 원장은 사실 이번 사안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여야가 공방을 벌인 상황에서 훈수를 둔 게 아니라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데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훈수 전문가도 있습니다. 박 원장 말고 또 다른 정치 구단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도 나는 전화할 때는 언제나 도청을 전제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사찰이 나쁜 일이긴 하지만 사찰을 겁내는 사람이 공직 생활을 잘할 수는 없지요. 똑같이 사찰해놓고 너희들 때 사찰만 문제라고 뻔뻔스럽게 강변하는 민주당 대표의 몸부림이 참 가련하고 딱해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사찰당했던 과거 사례도 마치 무용담처럼 일일이 늘어났는데요. 때는 1985년 초임검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주지검에서 당시 보안사, 안기부 정보과장들 내사하면서 정보기관에 사찰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관련된 사건이나 조직폭력배 사건 등 불직한 수사를 담당할 때마다 사찰을 당했다 주장했는데요. 공직생활하면서 사찰을 겁내면 안 된다는 홍 의원. 역시 모래시계 검사는 배포가 남다른가 봅니다.
검사는 드라마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를 정의롭게 다룬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내가 도와주기 시작했어.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할 일 아무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내 당해봤어도 흔들리는 사람 아닙니까? 검사 11년 하면서 검찰총장보다 더 유명한 내 모래시계 검사도 해본 사람입니다.
홍준표!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 휩쓸고 있는 전국에서 한 발 비껴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인데요. 감독들끼리 다투든 말든 일단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해야겠죠. 특히 나경원 후보는 100% 일반 여론조사라는 경선룰에 또다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역선택 문제를 지적한 건데요.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권 지지자는 아닌 분들에 의해 후보를 선출한 것이 야권 후보라고 말했는데요. 여권 지지자들이 들어가면 야권 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단칼에 정리했습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그럴 염려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자신 없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제3지대 후보들은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오늘 2차 토론이 방금 전 끝났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국 휩쓴 국정원 불법 사찰, 박지원 과거 불법 사찰 정치 이용 안 돼.
네, 안철수 금태섭 두 예비 후보 간의 제3지대 토론회가 조금 전에 끝났죠. 이번 2차 토론회의 주제는 서울시 비전과 정책이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제 100분 동안 이제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사회자 질문 20분, 또 주도권 토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토론 40분, 마무리 발언 이런 순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대화가 좀 오갔어요?
네, 일단 두 후보가요. 오늘은 넥타이를 풀고 좀 캐주얼한 차림으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금태섭 전 의원은 1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문 정부는 불통과 불공정, 과거에 대한 집착,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 인물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차별성이 있는지, 누가 소통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과연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누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대표할 새로운 인물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일을 잘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과거 자신의 경력을 열거하며 자신이 서울시장의 적임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벤처기업 경영자, 의사, IT 전문가, 교수, 그리고 정치에서 정말 많은 경험 그리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와 혁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만 앞서는 시장이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0년의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도 내놨는데요. 안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서울의 경기 침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사유화, 개인화하고 시장의 권한으로 정치 조직을 만들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금 전 의원도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장을 본인의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다면서 서울시장 중반 이후로는 정책 욕심 때문에 시민의 삶과 관련된 시정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뭐 토론이 조금 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좀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박 반장이 다시 한번 쭉 들어보고 내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요.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했죠.
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단일화의 명운을 걸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마저 여당이 승리한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비극은 막아야겠기에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명운을 걸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명을 막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수단과 방법은 가리라고 정부 여당을 꾸짖었다면서 정책 이반과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절차적 민주주의 없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없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친문 세력을 향한 독설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문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사고와 행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결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친문 특권 계급이 통치하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 후보와 나경원 예비 후보 간의 신경전도 오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가 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도 쉽지 않을 거라고 평가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가장 이 경쟁이 심한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시면 좀 외연 확장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아마 안철수 후보로 예상되는 저쪽 그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도
예.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층을 포용하는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야 확률이 높다는 건 뭐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분석입니다.
네, 오 후보는 자신과 안철수 대표는 이 단일화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서로 서울시 공동경영 연립정부 제안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서로 대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를 전형적인 강경 보수라고 말했던 나경원 예비후보의 역공에 대해서도 나 후보는 당원표가 반영되는 예선에선 본인이 강경 보수를 자처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오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 후보가 근거도 없이 제가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무책임한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진의를 함부로 왜곡하지 말아달라면서 국민과 함께 불의에 맞선 것을 강경보수로 규정하는 건 낡은 이분법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최근 오 후보 행보가 조건부 출마에 이어 조건부 경선, 조건부 단일화로 비춰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내일도 이제 여야 재보궐 소식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자, 오늘 야당 발제죠.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선거 전국 최대 변수로 국민의힘 후보들 신경전 과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친 한 줄은요.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허위계약 집중 조사입니다. 부동산 시세 판단할 때 실거래가 많이들 참고하시죠? 그런데 이 매매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인데요. 최근 1년 동안 최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건수가 3,700건,
이 가운데 특정인이 반복 참여한 건수가 9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석 달간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만약 허위 계약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반장한테 3월 1일 날 한다고 얘기해요.